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봄이 왔죠? 네. 예. 저희 뒤곁에는 지금 복숭아 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그래도 또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 복숭아가 많이 안 열려요. 그렇게 되면은 과일들이 이제 흉년이 되기가 쉽죠. 저희가 지난번에 요한 1서의 공부를 끝내고 이제 지난주부터 진정한 교제라는 제어리 브리지츠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책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제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제에 대한 의미를 보았어요. 교제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동업자와 같은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그 의미는 서로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권면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해결책을 찾고 서로 물질을 나누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교제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텐데요. 오늘의 개요는 첫째, 하나님의 역할, 둘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눔, 셋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 넷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할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육신의 지배를 받는 마음,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과 교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해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그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삶이 그 사람의 패턴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제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코인에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처럼 교제에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 변할 수 없는 어떤 사실,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주관적인 면은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성도들끼리의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하고 어디 또 놀러 다니고 이렇게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성경적인 교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배웠어요. 이 객관적인 관계는 끊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죄를 짓는 성도가 있다 해도 그 성도들끼리 간에 자매, 형제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죠. 하지만 친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죄라고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교가 있고 그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일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다 하나님과 또 우리 동료들끼리 성경적인 친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의미가 생각나시나요?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감정과 경험, 그런 주관적인 사실이 먼저 떠오르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자식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자식과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 자식 쪽에서는 어머니에게 사랑이 있기보다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 쪽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경할 수 있지만 부모 쪽에서는 그렇게 자식이 하는 거가 기쁘고 좋은 교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부부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로서의 친교를 하려면 부부가 되는 그 객관적인 기초가 먼저 있어야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 객관적인 기초가 있은 다음에 부부의 관계로 친교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그 부부의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쁠 때 진정한 부부로서의 친교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크게 말해보세요. 있어요? 아침에 남편이 직장 가는데 부인이 싸웠어요. 남편은 직장에 가면서 또 직장에 들어서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하고 또 마침 일이 일찍 끝나서 집에 일찍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좋은 날인데 애하고 부인하고 데리고 비치가에 가야지. 비치가에 가서 물 담그고 놀다가 저녁 먹고 들어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여보 우리 비치가에 갑시다. 부인은 남편 보내놓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온종일 혼자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치가에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같이 가서 뭐 별로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 안 해서 좋네. 맛있는 음식 남편이 사주는 거 얻어먹고 와야지. 그리고 이제 가서 놀다가 왔어요. 그러면은 남편 쪽에서는 그게 좋은 교제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인 쪽에서는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제에서도 이렇게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객관적인 사실, 변화될 수 없는 그 사실이 먼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적인, 주관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렇게 즐거운 관계를 맺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각자가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친교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눔. 여기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흔히 이 구절들을 경건의 시간에 기초가 되는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교제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8절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상을 받으러 나갈 때 견고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으러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 흠 없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순종한 그 상을 받으러 설 때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을 보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증을 9절에서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뜻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시고 주권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자동차나 또는 누구의 집, 어떤 건물, 그런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 또는 간, 예를 들면 콩팥, 이거와 같이 이렇게 생명적인 실체, 이렇게 몸에 붙어있는 움직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지체, 우리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영양분과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지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브리짓츠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다.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 내가 붙어있고 그 예수님에서 나오는 그 생명, 힘, 에너지 이런 것을 내가 지금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가지에게 주는 비유를 하셨고 바울 사도는 몸과 지체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운동력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짓츠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끈으로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들어 매면 그 가지가 생명이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가 무슨 뜻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몸과 지체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서 그냥 가만히 붙어있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능동적인 활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입고 이렇게 넘치게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냐 하면은 아 하나님 말씀 더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해야지 교회 가서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하는데 그 직장마다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의 캐레고리가 있대요. People person, 그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종류의 잡. 또 기계를 잘 만지는 그런 종류의 잡. 또 어카운팅을 잘 하는 잡. 이렇게 크게 나누어 갖고 세 종류가 있대요. 근데 다른 잡들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근데 농부는 그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된대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못하는 에어리아가 있으면은 잘하도록 디벨롭을 해가지고 아 나는 부끄럽고 말을 잘 못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농부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비가 와도 해야 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의 생활은 게을르면 안 돼요. 내가 다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능력 이런 모든 것이 원천이 되신 예수님께 구해가면서 우리가 활동적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 공부 또 우리의 기도 이런 것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운 거를 실질적으로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브리짓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레바퀴를 잠깐 보겠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마음 속 중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시고 이 예수님은 생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흘려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흘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주십니다. 지금 자매님들도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지혜를 더 많이 갖고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말씀, 기도 이런 거에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 것도 예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그냥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삶은 이거는 아예 이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바퀴가 굴러가려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에너지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면은 말씀, 기도 여기에 중점을 두면은 이 중점도 잊어버리고 순종하는 삶은 아예 없고 그런데 이 순종하는 생활이 없으면 진정한 성경적인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결혼 증서만 그냥 집에 있는 거고 결혼의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서로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활동적이고 부지런하게 생활에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에도 오늘 이 배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가면서 실천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하고 복음을 전도하죠.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도 전도하고 이웃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사는 내 이 믿음을 보십시오. 당신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남편이 불신자야. 그래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를 지상에서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관계가 누구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델이 이 지상에서 누구입니까? 부부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 하나님이 넘버원이죠.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이 지상에서의 육적으로 우선순위는 남편이에요.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고 사위에게 보여주는 거고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진해서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이것을 제일 먼저 남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그렇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분을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본적인, 이게 기본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배웠을 때도 자녀 교육에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엄마가 아버지를 순복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이는 거가 넘버원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더 봉사하고 돈을 더 헌금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교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하지 않는 그런 생활은 바리새인과 같은 생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자매님들이 알아두면 좋은데요. 우리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 우선순위가 첫째는 남편이에요. 남편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고 남편이 없는 분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입니다. 남편, 자식, 집안 일, 집안을 깨끗이 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오면은 잘 쉬게 깨끗하게 하고 음식 준비해 놓고 이것이 아내의 우선순위입니다. 집안일.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예요.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남편, 자식, 집안일, 교회,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거 다 팽개치고 전도 나가면 안 돼요. 선교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데 네 가지의 기본적 길이 이제 있다고 브리지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실패한다고 브리지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좌절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영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힘만 들고 성령의 열매가 없죠. 자매님들 그런 소리 종종 들어보시죠? burn out 됐다. 하다가 힘들어서 탈진된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우리는 예,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하고 이런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불순종하는 삶은 기도가 막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첫 번째와 정반대예요. 이것은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번아웃 된 다음에는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이제 내가 하다가 우리가 많이 이래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기 힘으로 하다가 부딪히면은 아우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아우 예수님께 구하는 걸 잊어버렸네. 브리지즈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신자들이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지만 또 자신이 한편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짓즈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를 샘플을 책에 쓰셨는데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 종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울이 짐을 둘이 놓아서 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반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만족하는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 보여져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힘과 수고를 다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능력이 자기한테로 흘러 들어와서 힘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더욱 열심히 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을 때는 기도를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나 지금 이거 남편이 이거를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영양분과 그 피와 그 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버지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버지 오늘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죄를 고백하고 오늘 이 배운 말씀 때문에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순복하고 존경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본이 되는 어머니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